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건조해서 그런가요? 소방차의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방차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어린아이가 1년 동안 먹을 만한 물의 양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1년 동안 먹을 물이라면 꽤 될 텐데요. 그게 소방차 한 대에 다 담기다니 참 겉보기보다 소방차 크지요. 그렇게 겉보기보다 마음이 훨씬 넓고 또 누군가가 다투는 걸 보면 그걸 가라앉히고 꺼주지 않으면 못 베기는 소방차 같은 사람. 봄이 오는 이 주말에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힐 윌튼 스카이 기타 듀오가 연주한 When I'm Falling in Love,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정말 이 음반은요, 따끈따끈한 그런 음반입니다. 오늘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께 띄워드리네요. 참 색다른 느낌이 들죠. 하지만 곡이 좋으니까 어떻게 연주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득하게 먼 곳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면서 고대 의학과 1학년이신 이희진 씨가 사연 주셨죠. 과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곡은 강원도 명주 주문진에서 주위 학생이 힘 좀 내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또 전정우 씨, 이상훈 씨, 이 노래는 이 곡은 아주 지겹도록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신명희 씨와 정진우 씨, 중앙대의 엄주호 씨, 장민석 학생, 대구 침산이동의 김동욱 씨, 김병욱 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 FM 영화음악의 오리지널 토박이라고 하신 부천의 박영준 씨께서 아주 귀한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귀한 곡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참 신청들을 안 하시는 곡인데요. 영화 럭키 호러 픽처 쇼 중에서 타임 워프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이 영화는 지나 데이비스가 아주 젊은 모습으로 나오는 영화죠. 최악의 평과 최고의 평을 동시에 들었으니 일종의 컬트 무비라고 할 수 있겠죠. 박영준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띄워드리는 곡 잘 들으십시오. Time Warp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뒤틀려진 시간 이 정도가 될까요? 들어보시죠.
It's astounding. Time is fleeting. Madness takes its toll. But listen closely.
Not for very much longer.
I've got to keep control.
Just a jump to the left.
Then a step to the right.
With your hands on your hips.
You bring your knees in time. But it's the barrel they sound. The rhythm comes from insane. Let's do the time warp again. Let's do the time warp again.
It's a dream. Oh, fantasy, free me, so you can't see me. No, not at all. In another dimension, with voyeuristic intention. Well secluded, I see all.
With a bit of a mind flip,
you're into the time slip.
And nothing can ever be the same.
Start on sensation.
Like you're under sedation.
Let's do the time warp again. Let's do the time warp again.
Well,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just to have a thing. When a snake of a guy gave me an evil wing. He shook on me and he took me by surprise. He had a pickaxe track and the devil's eyes. He stared at me and I felt a change.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예, 너희 노래 들어봤니? 이게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라고. 얼마 전에 실황 공연했었잖아. 어머, 그런데 이 노래 뭐니?
아니, 너 팬이라면서 몰라? 이 노래도 브라이언 아담스야.
예, 그 음반 어디 거니?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보물샘 비너스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보모센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9950. 잃어버린 성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우리 시대 슬픈 사랑법. 장편소설 이별.
날 사랑해?
그래, 당신을 사랑해.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다른 남자? 그도 역시 사랑해. 어느 날 당신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르노도상 수상작 이별.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민예사 이야기 상식백과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학,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 동양 사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민예사.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안전이야!
크리스탈이 어디 있지? 어?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새롭게 각광받는 전문 직종. 기위 광고 연극 영화에서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사.
KBS와 MBC에서 오랜 분장 경력으로 분장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친 김성욱 선생님이 직접 지도 운영합니다.
김성욱 분장학원.
4586-1337.
전문인이 되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4586-1337.
좀 힘이 됐나요? 영화 백야 중에서 탑댄스, 데이비 포스터의 음악 띄워드렸는데요. 좀 신나는 음악, 힘나는 음악 좀 들려주세요 하신 분들, 서울 성북구 장이삼동의 인소영 학생, 그리고 광주 지산일동에서 민정씨, 용산에서 친구 정숙이 혜란이, 그리고 이분은 현인인가요? 현인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정혜연 학생, 경기도 부천 소사구에서 신현숙 학생이 신청하신 곡, 백야의 탑댄스 띄워드렸습니다. 백야 이 곡은 그동안에도 남승춘 학생과 전주 중노송동에서 조희진 씨, 김삼민 씨, 대전문화일동에서 이병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전 중구 대흥이동에서 윤희문 씨, 저희 FM 영화음악을 가지고 시를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잘 읽어봤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께는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신청곡 대신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도어스 중에서 시비어드 가든, 하이테로 이장원 씨가 초민이 누나와 그리고 전민규 학생, 신연우 학생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와우, I'm sick of doubt. Live in the light of certain south cruel bindings. The servants have the power. Dog men and their mean women pulling poor blankets over our sailors. I'm sick of dour faces staring at me from the TV tower. I want roses in my garden bower, dig. Royal babies, rubies must now replace aborted strangers in the mud. These mutants, blood meal for the plant that's flawed. Take us into the severed garden. You know how pale and wanton and thrillful comes death in a strange hour, unannounced, unplanned for, like a scaring, over-friendly guest you've brought to bed. Death makes angels of us all and gives us wings where we had shoulders smooth as raven's claws. No more money, no more fancy dress. This other kingdom seems by far the best, until its other jaw reveals incest and loose obedience to a vegetable law. I will not go. Prefer a feast of friends to a giant family.
FM 영화음악입니다. 여행 동호회 누리암에 계신 김진규 씨, 지금 좀 고속도로에서 이 곡 들으셨겠군요. 홍콩 영화죠. 그 그로테스크한 뱀들이 나왔던 청사 중에서 런싱 루츠, 인생은 이와 같다, 인생 여차라는 곡이었습니다. 광주 삼각동에서 곽주리 학생,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정동원 학생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고경희 씨. 편지를 오랜만에 보내주시면서요.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정성일 아저씨의 불타는 평론을 들으면 전 영화에 대한 정열이 마구마구 살아나요. 그런가 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 1동의 이재춘 학생의 형님은 정성일 씨를 하늘에서 내린 영화에 대한 천기가 있다고 그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영화에 대한 청기를 받으신 분,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극찬 들어보셨어요?
제가 벼락 맞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성일 씨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드디어 이제 흥분의 시간은 지나가고 아카데미상은 네. 모두 밝혀졌고 또 많은 감독들은 내년 아카데미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의 리스트.
예, 맞습니다.
네.
신들러 리스트는 잘 알려진 것처럼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서 7개 부문상 수상했습니다.
네.
수상한 부문은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각색상, 촬영상, 편집상, 미술상입니다.
네.
그리고 탈락한 부문은 남우주연의 리암 리슨, 남우주연의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발음을 정정하겠습니다. 랄프 피네스, 랄프 피네스라고 온갖 전화에 모두 써 있어서 저도 그러리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아카데미상을 봤더니 랄프 파이니스.
네.
예, 그래서 랄프 파이니스가 남우주연상에서 타메리 존스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의상상, 음향상, 분장상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 결과를 곰곰이 훑어보고 있노라면 여러분들 이 결과를 잘 봐주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가장 유감스러운 영화는 아마도 피고, 각본상, 그리고 여우주연, 여우조연만 받은 셈입니다. 상의 특징이라면 이것은 모든 상이라는 것입니다. 스필버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부문에서는 모두 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렇게도
사실 그 양론입니다. 나라의 동주의 역대적인 미국의 양론은 그것이 영화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저널들이 이 스필버그에 대해서 다른 스필버그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에서 실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사회할 때 총론가들을 초대하면서 영화를 한편 보실 예정이신데 이 영화의 제목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모든 그 평론가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유니버셜 영화 그 팬클럽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화를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가 시작하고 이 영화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시작하면 감독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나오자마자 곧장 영화에 들어가서 영화 맨 끝난 다음에 이제 디렉트드 바이 라고
네,
나오는데요.
예.
시사할 때는 그 이름조차도 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영화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편견 없이 영화를 봐주길 원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스필버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마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분들은 닭살 돋는다는 표현도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는 그만큼 질투당하고 있고 또 비웃음 당하고 있고 영화광들은 영화평론가들은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고 나올 때마다 제게 이 직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신없이 비난하는 그런
네.
그 대명사로까지 손꼽혔었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유난히 심했었는데요. 신들러 리스트 시사회 때 그것을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모든 평론가들은 그리고 팬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이렇게 양심적인 영화를 찍는 감독이 다 있다냐고 기립박수를 준비했다가 영화가 끝나고 디렉티드 바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말에 그야말로 아연실색하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될지 모두 굳게 입을 다물고 식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그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 지금 개봉 중이면서 또한 심각한 2차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말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슬라브인들입니다. 그리고 소련에서의 슬라브인들에 대한 말살은 나치는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진다면 유태인 전부 몰살당한 숫자와 슬라브인 몰살당한 숫자를 딱 비교하면은 2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네.
다만 나치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아주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가스실에서 몰살하는 그 방법이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인데요. 20세기에 사실 가장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는 흔히 휴화라고 합니다. 인종말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효화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인종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인종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슬라브인들에 대한 인종 말살은 그야말로 심각하리만큼 인류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급 모순보다 더 심각한 주제는 민족 모순, 더 나아가 인종 모순이라는 얘기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계급은 그 인간과 인간 간에 관한 착취의 문제지만 인종 모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상대가 다른 상대를 말살시키면서 그 상대방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념에 대해서 심각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 이런 인종이니 민족 모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종 말살 정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스니아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은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쇼아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모든 학문이 쇼아에 받쳐졌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 집단적 정치와 결부되어서 벌어진 현장이 아우슈비츠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스필버그가 아무리 밉더라도 스필버그가 아무리 비웃고 싶더라도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에 아무리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스필버그가 허로코스트 자체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용기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다루는 것이 휴머니즘이고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유대인 말살에 관한 아우슈비츠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관한 그 자유로운 토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정규 교과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학자들의 그 오래된 실증주의 전통이 빚어낸 그야말로 오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의 얘기인즉슨 아우슈비츠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전쟁 패망을 알게 되면서 모든 아우슈비츠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기를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몰살시킨 것을 1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기억하는가,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해버린 것을 100년 후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말살 정책을 펼쳤다가 패망이 가까우면 모든 가스실을 없애버린 것을 놓고 역사학자들은 그런 발상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도 유대인적인 사고 발상이고 가스실조차도 유대인들의 공포와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 허상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쇼아 정책은 인정하지만 쇼아의 나치 가스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나치 문제를 다루고 아우슈비츠를 다루고 허로코스트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작의 알란지 파킬라의 소피의 선택이나 아니면 네. 시드니 루메트의 전당포 업자 정도가 고작입니다. 이것은 유럽에 이르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유대인 문제는 특히 유럽에선 심지어 미국인들에게는 베트남 문제가, 유럽인들에게는 유대인 문제가 아마 유럽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한 평생 쫓아다닐 것이다라는 것이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자조어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사실은 나치와 싸우면서도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전 유럽이 심정적으로 동조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폴란드에서는, 그러니까 이 쉰들러 리스트가 이루어졌었던 그 프라코프가 있었던 그 폴란드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 시온주의라는 이름으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거나 도움을 부정하는 것이 교리에 맞다고 교회에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원작을 쓴 토마스 케닐리의 작품은 사실은 논픽션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케넬리는 계속해서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학살해온 문제들에 관한 자료들을 뒤져나가며 그것을 넌픽션으로 계속 발표해왔는데 그 자료를 뒤져나가다가 흥미진진한 한 인물 오스카 신들러를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오스카 신들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웅적인 인물 슈머니스트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나치 당원이었었고 독일 범랑 공장 사장이었었고 그리고 전쟁 중에 뛰어들어서 전쟁 특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챙겨볼 수 없을까 했었던 한탕주의자였었고 싼값에 유대인을 쓰는 맛에 공장에다 유대인 포로들을 데려다 쓴 것이며 그리고 아내에게 부정했으며 밤마다 여자들 속에 살아갔으며 그리고 뇌물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전쟁 말기에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 모두를 걸고 유대인 1,100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처음 토마스 케넬리의 이 원작의 판권을 사들인 사람들은 의외롭게도 유니버셜사의 시드니 폴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알려진 그리고 최근 야망의 함적을 찍은 그 시드니 폴락이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러 리스트를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끈질기게 시나리오로 만드는 작업 속에서 시드니 폴락은 끝없이 이것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으며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스티븐 스필버그가 찍은 영화는 E.T.였었습니다.
네.
신들러 리스트로부터 아주 멀리 있었던 예.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폴락의 판권을 다음 감독에게 넘긴 사람은 바로 마틴 스콜세지였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이것을 잡자마자 흥미진진한 한 인물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탈리아 개인 자신이 이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찍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포기 직전까지 왔었는데 그때 마틴 스콜시즈가 찍은 영화가 다름 아닌 케이프 피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프 피어의 총 제작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필버그였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케이피어는 스필버그와 마틴 스콜세지가 함께 손잡은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었지만 그러나 먼 훗날 영화사가들에게 케이피어의 관심은 신들러 리스트를 서로 주고받은 그 영화로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계단을 거쳐서 스필버그에게 왔군요.
네. 그 마틴 스콜시즈가 원래 찍으려고 했었던 신들러 네. 리스트의 이야기는 오스카 신들러와 그 회계사인 이자크 스턴 사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찍으면 준비를 하면서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사람은 사실 벤 킹슬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틴 스콜시즈는 이자크 스턴의 벤 킹슬리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시나리오와 원작을 건네주면서 제 생각에는 이자크 스타는 역시 벤 킹슬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건네주었고 스필버그는 그것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사실 그 스필버그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자신도 이것은 영화 불가능이라고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착수된 주라기 공원 작업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라기 공원을 찍으면서 SFX는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폭풍구가 몰려와 촬영에 실패하는 날들이 연이어졌고 그래서 촬영이 비는 날 우연히 신들러 리스트의 원작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한 스필버그는 불현듯 이런 내용의 영화를 찍는 일은 정말 내게 다시는 쉽게 오지 않을 기회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니버셜 영화사 사장을 만나서 이제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필버그의 제안은 곧장 유니버셜 이사회 회의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니버셜사에서는 이 영화 찍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네. 유대인 이야기를 찍으면 매스컴에서는 절대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즉 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집단 결속력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매스컴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점을 주지 그렇죠? 않고 있고 더군다나 유대인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 것에 대해서 헐리우드는 전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찍은 영화 중에서 헐리우드 영화사상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한 편도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들러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행에 별로
고작 2천만 불을 가까스로 넘고 있을 예.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쉰들러 리스트는 내용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또한 반대 이유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반대 이유는 이 영화를 찍게 되면 주라기 공원의 흥행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을 만들고 있는 그 와중에 스필버그가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찍는 것은 주라기 공원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예전에도 스필버그는 동시 감독을 기획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조단테가 찍은 그렘린즈와 네. 그리고 로버트 제메키스가 찍은 백스 투 퓨처였었습니다. 그렘린즈의 시나리오는 사실 스필버그에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었고 후반부를 한번 기억해보십시오. 그리고 백스 투 퓨처는 피터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필버그에게 오히려 그것은 반대 급부로 작용하여
네.
이 영화의 흥행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스필버그는 메가판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이 영화만은 자신이 찍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사장과 서로 이야기하기를 회사의 모든 조건을 다 받아주려주는 대신 주라기 공원을 찍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꾸고 스토리를 바꾸고 SFX를 더 집어넣고 그것은 나는 전혀 개의치 않을 터이니까 쉰들러 리스트를 찍게만 해주십시오가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라기 공원을 보고 있노라면은 상당수의 작업들이라든가 상당수의 부분들이 스필버그 영화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스필버그 자신은 주라기 공원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포기한 영화라는 것이 자신의 인터뷰 대답입니다.
네.
하여튼 주라기 공원은 이미 촬영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이제 스필버그는 주라기 공원과 쉰들러 리스트 두 편을 동시에 촬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스필버그는 후일 인터뷰하기를 만일 내가 쉰들러 리스트를 먼저 찍기 시작했기만 했다면 주라기 공원은 절대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라기 공원을 보고 있노라면 많은 평론가들에게 지적된 것들이지만은 영화 좀 필요 이상으로 끔찍하죠. 막
네.
스필버그 영화답지 않게 씹어 먹는 장면도
그렇죠.
나오고 우지끈거리는 그 사운드 이펙트가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가 꿈을 포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후일 스필버그의 인터뷰에 따른다면
네.
쉰들러 리스트를 찍는 그 스트레스를 자기는 주라기 공원에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쉰들러 리스트를 찍을 때 스필버그는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기로선 늘 예쁜 영화, 아름다운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찍다가 이 원작은 그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억압을 갖고 현장에 가서 레디고를 부를 때마다 때로는 종종 고개를 돌리거나 딴 쪽을 바라보면서 레디고를 불렀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오케이 사인을 촬영기사가 내린 적도 수많은 장면들이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 한 영화를 이해를 할 때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다른 영화와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 논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예. 사실 그
예.
스필버그는 쉰들러 리스트 같은 작업을 두 번 다시 자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일단 규모만 이야기하자면요. 이 영화 속에 대사 있는 배역을 맡은 사람은 모두 126명입니다. 그리고 동원된 엑스트라 3만 명, 로케 장소 35군데에 세워진 세트 148개, 그리고 스텝진 210명, 유니버셜 영화사에서 허락한 제작비 2,200만 불이었습니다. 이 인원을 모두 데리고 폴란드 프라코프에 가서 영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2,200만 불이라면 주라기 공원 6,500만 불에 비하면 아주 최저 규모의 예산입니다. 실제로
네.
헐리우드에서 한 편의 영화를 찍는 데 들어가는 일반 평균 제작비 규모가 이미 3천만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00불이라는 저 예산으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스필버그는 그야말로 강행군을 계속해야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서 꼬박 밤을 새우기 일쑤였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 70%가 영화 10도 이하가 내려가는 추운 날씨 촬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얇은 옷을 입고 모두 벌벌 떨고 있었고 오늘 촬영은 10시까지입니다라고 밤 10시까지입니다로 촬영을 시작했던 영화가 12시 1시를 넘어가기 일쑤였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거의 붕괴의 지경까지 갔었었고 엑스트라들은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있었던 한 번의 에피소드는 10시가 넘어가자 갑자기 한 엑스트라가 이제 10시가 지났으니 집에 가야지라고 누군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네. 스필버거는 촬영 중인데 뛰어내려가서 어떤 놈이야 어떤 놈 하며 찾아가 거의 주먹질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감독들은 말리고 그리고 그날은 다시 촬영 시작할 새벽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그 스필버거 영화와는 많은 점이 다르다고 그 여러분들이 느끼실 터인데요. 스필버거에게는 그 몇 가지 미학이 있습니다. 그 미학 중에 몇 가지를 얘기 드린다면은 일반적으로 스필버거가 찍는 영화들에 꼭 들어가는 것들은 우선 크레인숏이 있습니다. 크레인샷은 이것은 특히 스필버거가 히치콕에게서 많이 배워온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트랙샷입니다. 트랙샷의 스필버거 사용법은 유난히 특별한데 그는 곡선 트랙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트랙은 수직 수평을 놓거나 원형 트랙을 많이 쓰지만 그는 네. 곡선 트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종종 크레인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크레인과 트랙 쇼트를 절묘하게 배합해서 이른바 샷 리버스 샷, 쇼트 역쇼트의 방법으로 건너뛰어 시선을 맞추는 방법은 아마도 지금 헐리우드에서 스필버거가 가장 뛰어나다는 말까지 네.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스필버거는 표준 렌즈의 세계로 영화를 줄곧 찍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광각 렌즈나 아니면 어안렌즈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표준 렌즈 중에서도 일반적인 정면 구도의 앵글을 사용하고 경사 앵글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물이 굴곡이 생기거나 왜곡이 생기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지나치게 앞에 있는 인물이나 롱쇼트 인물을 지워버리고 중간에 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워진 화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스필버그가 유난히 자신 있어 하는 것은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입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거의 지속적으로 변형 비스타 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의 화면은 유난히도 텔레비전 화면과 가까운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필버그가 텔레비전 세대라는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스필버그의 미학은 마치 그 오선 레즈의 디포커스나 아니면 막스 오피스의 크린샷 또는 니콜라스 레이의 시네마스코프만큼이나 지금 헐리우드에서 독특 한 그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인데 네.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일체의 크레인과 트랙을 현장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철로도 놓지 않고
어떤 의미이냐면은요, 예. 그 마치 자기 손가락 중에 그 절반을 잘라내고 영화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셈이죠?
전혀 새롭다는 것보다 더 정확히 네. 표현하면은 네. 스필버그는 스스로 자승자박을 해놓고 영화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크레인이나 트랙을 동원하기만 한다면 네. 신들러 리스트를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새롭고 보다 끔찍하고 보다 놀랄만한 스펙타클을 얼마든지 찍어낼 자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스필버그는 네. 신들러 리스트가 과장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지만 소문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영화를 꼼꼼히 훑어본다면 전체 쇼트 중에서 한 180개 쇼트 정도만이 그 순수한 핸드헬드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흔들리는 네. 카메라로 찍었고 스테디캠 카메라를 편집 과정 속에 절묘하게 섞어 넣어서 핸드헬드와 스테디캠을 절묘하게 편집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크레인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트랙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놀랄만한 점은 신들러 리스트를 찍으면서 스필버그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스타일로 영화를 찍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크게 그 세 가지로 공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실내 공간이고 두 번째는 신들러를 중심으로 한 야외 공간이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유대인 수용소 게토 지역의 소장으로 나누는 그 아몬게트가 나오는 네. 공간 또는 그 누구도 아닌 시선으로 세워진 실외 공간이나 야외 공간들을 나눠서 찍고 있는데 실내 공간을 찍은 것은 표준 렌즈의 다소 어두운 조명으로 정상적인 35mm 필름을 사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네. 반면 신들러가 일단 바깥에 나가면 표준 렌즈를 사용하지만 자연광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지 쇼트의 트랙을 이용하였고 스테디캠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짧은 거리에서는 역시 스테디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게트나 또는 그 어느 누구의 시선도 아닌 공간에 가면 이것은 모두 디포커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광량을 과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조리개를 좁혀서 거리를 좁히고 있지만 그러나 야외에 조명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낮장면 중에 대부분의 장면들조차도 사실은 조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비교적 하얀 공간이 과장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네.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색깔이 잘 먹는 옷만 골라서 입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화가 의상상을 받은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배치들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기엔 이 장면들이 가장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이겠지만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공적으로 만든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장면들을 찍어나간 스필버그의 방법은 세 가지 전혀 다른 영화 정신으로 찍어나가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을 찍을 때 스필버그는 모두 전형적인 194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멜로드라마와 필름 누아르 중간 톤으로 화면을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면 속에서 카메라가 인물을 잡을 때 연기가 피어오른다든가 또는 역광이 들어온다든가
맞아요.
역광 네. 속에서 얼굴이 지워져 굴곡이 나타난 것들 그래서 쉘로우 포커스가 되는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 포커스로 야외 공간이 광량 공간을 통하여 일체의 배경과 겹쳐서 자꾸 지워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얼굴의 굴곡들이 모두 쉘로우 포커스로 등장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스필버그가 가장 신경을 쓴 대목들은 신들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유난히 스필버그는 그것을 그 아주 섬세하게 영화를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쉰들러라는 인물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필버그는 쉰들러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화 속에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오스카 쉰들러는 마치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오스카 신들러라는 인물이 영웅적으로 타고난 인물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식으로 영화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이것이 영화라는 것을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역사 속에 현실을 끌어낸다는 것, 역사 속에 현실의 리얼리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자기는 그 자체의 드라마로 찍는 대신에 오스카 신들러를 경유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카메라로 이것을 가짜로 재현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겠다고 대놓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영화가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극적이라고 오스카 신들러라는 인물을 들어서 비난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스필버그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야외 공간으로 끌고 나아가면 신들러를 야외 공간으로 끌어내어서 종종 화면에 신들러를 중심에 두지 않거나 카메라가 놓치는 구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신들러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찍어나가는 촬영 방법은 유난히도 1930년대 독일 영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리츠 랑의 방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와 40년대 독일 영화와 미국 영화의 방법을 이 영화 속에서 흑백 영화를 촬영하면서 상당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러의 시선으로 영화를 풀어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는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신들러를 보게끔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필버그 영화 본 것과는 대단히 반대의 방법으로 편집된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특히 이 대목은 정지 쇼트가 많아서 다른 인물들이 종종 잡히곤 하는데 여기서 그 인물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는 느낌까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종종 깨져버립니다.
네.
스필버그는 쉰들러 리스트가 미장센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어렵게 찍은 장면들은 모두 아몬게트가 나오거나 또는 그 포로수용소 또는 그 게토 지역들이 보여지는 그 장면들일 텐데요. 모두 디포커스에서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찍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인물들이 잘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감독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찍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포로수용소 속에 똑같이 옷을 입고 조감독 12명이 각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
이어폰으로 감독의 지시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뛰어가곤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신드롬 리스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영화 속에서 먼저 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조감독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섯 명의 여자 조감독과 일곱 명의 남자 조감독들이 투입되어서 스필버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스필버그는 화면에서 다큐멘터리 기분을 내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필버그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40년대 BBC 기록영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네.
자막도 BBC에서 사용했었던 타이포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나오는 장면 네.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필버그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아닙니다. 그것을 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등장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랜 색조가 바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아우슈비츠에 관한 칼라 필름들의 색조가 모두 변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흑백톤으로 찍다가 갑자기 그런 변조된 색조를 보여준다면 틀림없이 화면이 틀 것입니다. 스필버그가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스필버그가 거의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쥐라기 공원에서 특수촬영 장면과 특수촬영이 아닌 장면들의 색조가 전혀 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스필버그는 기록 화면의 짜집기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객들의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넣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들어간 장면들은 네. 모두 학살 장면들입니다.
그거는 실제 필름인가요?
그러니까 실제 필름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네. 사실은 그 소녀를 넣고 나머지 화면들의 네. 색조를 다 빼내버린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색조의 바랜 느낌을 만들고 여기서 편집을 통하여 네. 이 화면들의 드라마를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는 기록영화 편집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을 따라가서 나누고 드라마가 나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기도 합니다. 스필버그는 이 장면을 찍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은 드라마나 역사나 또는 그것을 재현하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서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스필버그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끝으로 유명한 탈무드의 잠언,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한 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제가 스필버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 한편의 좋은 영화를 찍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필버그라면.
네, 정상희 씨 고맙습니다. 정말 쉰들러의 리스트를 다시 보게 만드시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대구 수성구 파동의 송은희 씨, 하이틀의 이승재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 중에서 황금의 예루살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자유가 야인